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7월 15일 화요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모세의 형편이 딱하게 되었다.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기 백성들까지 그를 저주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절망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묻는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주님께 불만을 품은 것이 분명했고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하다. 주께서 일어서셔서 매우 단호하게 행동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그 응답을 통해 어떤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분은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 첫째, 나는 여호와이니라. 둘째,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다. 셋째, 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넷째,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여섯째,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해 이룰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기에 그들을 위해 네 가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신다. 첫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 내가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넷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행동은 당신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확증하고 회복한다. 이 모든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혜택과 은혜의 수혜자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러한 선물을 거저 주셨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 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묵상.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놓고 나의 상황을 불평하는 것도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적용.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멸시하기까지 한다. 이 위대한 구원에 동참한 모든 사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애매하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속량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증언보감 2권 111.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커지고 주님마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볼 것이라고 바라며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는 산상설교의 장치들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설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설교라는 멋진 작품, 그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심정으로 무대에 올릴 이야기를 구성하고 또 도울 배경들,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상설교, 마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며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법, 그리고 원칙, 그리고 그 법과 원칙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는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실제로 경건주의자였던 아렌트, 진젠도르프, 백작 등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실천적 삶을 산상설교에서 찾았으며 그들은 이 본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할례 대학을 지었고 그 대학을 통하여 개신교에서는 최초로 해외 선교의 신호탄을 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를 돌아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기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의적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고 새로운 것처럼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전부 빌어서 했다든지 혹은 누구의 권위에 의존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율법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왕국을 선포하셨지요. 또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적합한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은혜의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의 취임사이자 그 왕국의 헌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취임사는 그리 좋은 시작은 아니었어요. 경제 정책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공수표도 없었습니다. 보통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욕망을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사면하면서 왕의 권위나 자비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강국이 되게 해주겠다,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선진국가도 같은 아주 익숙한 취임식의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진 말은 가난이란 말이었어요. 아니, 누가 가난함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심령의 가난이라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쓰여진 단어들이 가난, 심령, 애통, 핍박, 온유, 극률, 화평, 청결, 이와 같은 단어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단어는 성공, 혹은 돈, 혹은 명예, 뛰어남, 유대식으로 말한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와 같은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 역시 위로, 극률, 영적 배부름, 이런 것들조차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욕망이 저 세상에서의 천국을 집어삼킨 것이죠. 굳이 천국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옵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언이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된 선전으로 백성들을 흥분시키거나 기대에 부풀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혹은 부를 소유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선언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들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기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문적인 기교, 통찰력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선언이었죠. 0점짜리 취임연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대에 부푼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으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참된 행복과 천국 시민의 삶은 세상적인 복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은 마카리오이입니다.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복과 행운, 행복을 칭송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별히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혹은 또 경건한 자들 또한 내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나아가서 죽은 자들에게조차도 육체를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탈출한 것을 칭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헬라 개념에서의 복은 결과와 열매를 찬양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개념, 또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카리오의 히브리어의 여건은 에세르인데요. 뜻은 누구는 복되도다, 무엇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거나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거나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거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 개념은 주어진 복의 열매에 집중하는 편이라면 성경적 개념은 즉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과 순종을 통하여 오게 될 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의 열매를 누리게 될까 보다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듯이 보입니다. 또한 현세에서 누리는 복보다는 팔복의 대부분이 말이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미래에 받게 될 궁극적인 복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마음의 평안이 궁극적으로 종착지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복은 주로 종말론적인 위로와 상급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은 물질도 내 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 명예나 지위나 권력도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내적 평강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평강의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창조주께서 사람들 마음에 부여하신 것으로 원래는 하나님과 협력할 때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과 협력하게 될 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건설되는 나라, 마음속에 경험되는 참된 행복을 예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덟 가지 복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 첫 번째 복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째 축복에 대한 복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복들은 미래 시제로 기록된 데 반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먼 훗날 받게 될 거야. 현재는 양보하고 살아. 어차피 누리지도 못해. 미래에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뭘까요? 가난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을 지칭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난을 심령에 적용했단 말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바클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는 사람을,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클레이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별, detach, 두 번째 붙잡음, attach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nothing과 everything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것과의 detach, 결별이다. 그는 물질적인 것들이 행복이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attach,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만이 그를 도울 수 있고 희망의 주가 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nothing,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everything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요건보다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에 대해 더 갈급하여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피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분명 현재적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복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적인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가련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여 간절히 찾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이미 복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이 스스로 부자라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에 대한 피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하여 풍요로움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알려진 바대로 약 50세 중반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일개 이름 없는 지방의 30대의 약관의 젊은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외적인 풍요로움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더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의 체면과 지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갈급함은 채우기 위해 예수를 만나고자 시도하게 만들었고 그 열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열망이, 가난함과 이 갈급함이 예수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의 가난함은 이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는 현세적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세상적인 어떤 계획도 앞당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를 수단이 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로 영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에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난한 심령에는 천국의 평화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라 모든 것이 되시며 의와 기쁨이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의 사람일까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망의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앉게 합니다.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게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밤중에서라도 주님을 찾게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믿음을 품게 하고 품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하며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게 독려하고 격동시킵니다. 혼자만 알기에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비결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격동시키고 요동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억울한 일이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라면, 오늘 너무나 화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난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령이 갈급한 자입니다. 고로 복 있는 자입니다. 2000년 전 그 나지막한 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참된 행복은 마음에 있단다. 그리고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이미 시작된단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갈급함이 되시는 구주로 나의 복은 시작됨을 기억하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갈급함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안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의 가난함이 내세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모든 일에 자아 부인과 절제를 실천할 자극이 되어 그들이 야수적 성향을 굴복시키고 식욕과 정욕을 복종시켜 주관할 수 있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에서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시시한 것, 소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미워하는 썩을 월계관을 위해 극기와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꺼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귀하고 영광스런 상급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그들의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만큼 우리의 열성과 끈기와 용기와 정력과 극기와 희생의 강도 역시 어떤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높아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화는 불멸하며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며 큰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 그것은 시들고 썩으며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 디 형제여, 십자가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그대를 일으키고 그대를 지지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게 될 것이다. 곤경과 핍절과 슬픔의 때에 십자가는 그대에게 힘이 되며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대는 십자가가 자비와 동정과 연민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대에게 불멸의 보증이 될 것이다. 그대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의 성령이 얼마 동안 그대의 아내에게 역사하여 왔다. 그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면 그녀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입장을 세우는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대가 진리로부터 돌아설 것 같으면 그대는 홀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영혼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며 그 영혼들의 피는 그대의 옷에 남게 된다. 그대가 고결함을 유지하였더라면 그대의 어머니와 그대의 형제 이와 지금 무덤 근처에서 서성이는 한 사람이 성령의 위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진리의 선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영향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들이든지 흩어버리든지 한다. 우리는 성경의 좁은 길로 영혼들을 이끌든지 아니면 그들의 길에 방해와 거치는 돌이 되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든지 한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 그대가 선택한 조력자들은 그대의 길에 방해가 되었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백성과 긴밀한 연합을 이루라. 그대의 애정과 관심을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집중시켜라.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선껏 사랑하라.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어져 있는 고리를 절단하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신자와 불신자가 어찌 일치하겠는가. 그대의 믿음은 파선 직전에 있다. 그대에게는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모든 힘이 필요하다. 기도,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 말라. 기도할 태세를 갖추고 살라. 참된 헌신의 정신을 함양하라. 그대는 사업상 할 일이 있다.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면밀하게 살펴보라. 우리는 영혼을 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성소에서 저울질 당한다. 공정하고 편견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경우를 결정하실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대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 없도록 하라. 그대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 그대 속에서 철저히 완수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온전히 회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대가 그분을 그분의 힘과 의지할 분으로 만들기를 초청하신다. 그분은 모든 어려운 때에 즉시 도움이 되신다. 그분은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큰 부담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대의 영혼의 부담이 되게 하라. 그대 자신을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드디어 롯은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도에 따라 장차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로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보아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잔치를 마치고 노적가리 곁에 누웠을 때 룻은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려 그의 발끝에 누웠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잠이 들었던 보아스는 발끝에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아마도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둠에 가려 누구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유인이 대답합니다. 룻기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은 바로 자신의 타작 마당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 룻이었습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의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시녀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간접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집을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이어줄 기업 무를자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보아스에게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청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비록 젊었지만 이미 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보아스도 그런 룻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귀중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부를 자가 되미니이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가 되미니이다. 이 말은 더욱 구체적인 청원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미 이 제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업을 부를 대상이 되는 것도,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는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도 보아스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얌전하고 겸손하게 보던 룻이 어두운 저녁에 은밀히 자신의 침소까지 찾아와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물을 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기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겨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제도는 본인이 자원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중에 형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아내를 삼아 기업을 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싫으면 자신이 기업을 권리를 포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남자를 불러다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게 하고 발에서 신발을 벗기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 모를 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요청을 받은 보아스도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기업 모를 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룻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아스에게 고백한 후에 매우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긴장 속에서 보아스의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며 긴장 가운데서 보아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룻에게 드디어 보아스가 입을 열어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룻기도 3장 10절로 13절에 그 보아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수줍고 어려운 고백을 보아스는 조건부로 매우 흔쾌하게 승낙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할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에게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순서에 있어서 자신보다 먼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좋겠지만 포기해야 한다면 자신이 반드시 그 의무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의 겸손하고 침착함을 한없이 칭찬했습니다.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함을 칭찬했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인내함이 충만해지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과연 보아스는 룻의 요청대로 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